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십계명을 비롯한 각종 언약법을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언약법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죠. 바로 열 가지의 계명인 십계명과 또 한 가지가 바로 언약서입니다. 언약서는 십계명의 세부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주어지고 있죠. 물론 이것은 개인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언약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으로 이후에 성막 건축과 레위기에 등장하는 제사법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시고 처음으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이 십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들의 근간이 되는 기초가 되는 법을 가리킵니다. 우리 한국에도 수많은 법들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상위법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헌법이지 않습니까? 이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으뜸이 되는 법, 이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신과 가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법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이것의 효력은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절대적인 정언명령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죠. 정언명령은 바로 그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하는 도덕적인 명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따지지 않는 것이죠. 왜 해야 되냐,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정언명령입니다. 원어로 직역하면 10마디의 말씀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 잘 아는 것과 같이 십계명은 그 내용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 수직적인 관계, 종교적인 계명이라고 불립니다. 또 5에서 십계명까지 이 계명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규정입니다.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사회적인 계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수직관계와 수평관계의 계명들이 그런데 이 십계명 안에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호 연관되어서 서로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웃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차원의 범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종교적인 차원의 범죄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범주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웃에게 강탈하여서 이웃의 물건을 탐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온다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거나 아니면 좋은 일에 쓴다라면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에게 하는 범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범죄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헌법 전문가도 같은 십계명의 서론 부분이 1절과 2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다라고 이제 선민 백성에게 처음으로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수여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전달자가 모세입니다. 그래서 받게 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분이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에 의하면 자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바로 이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스라엘을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신 구원자로 그 구속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 자유자가 된 백성들에게 선물로 십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 원리를 담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원리적인 측면에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 법을 지킴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통제와 경계선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을 지킬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십계명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1529년 대교리 문답서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두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바로 내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마음에 두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바로 내 하나님이다라고,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마음의 탐심에서 우러나와서 간절히 희망하고 소원하는 것이 우상이 된다라는 것을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정언 명령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가장 강력한 명령입니다. 인간이 지닌 탐욕과 탐심, 그리고 결핍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면 너희를 유혹하는 모든 우상들 앞에서 이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물질만능주의의 시대, 만물이 다스리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간이 지닌 탐욕과 탐심은 역사 이래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소원하는 것을 신뢰하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우리가 어기게 되는 것이죠. 6절 말씀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를 사랑하고 라는 사랑하다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아하브를 쓰이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것은 남녀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부간의 사랑, 그러면 이 남녀간의 사랑에 제3자가 끼어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끼어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사랑의 대상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계명을 지키는, 지키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읽고 있는 샤마르라는 히브리를 쓰고 있습니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이것을 잘 집중하여 지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직역하면 천명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한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그의 후손 천명의 사람에게까지 많은 후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당신의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치열하게 싸워나가면서 부를 획득하고 부동산을 늘리고 권력을 추구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당대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래된 이야기지만 헬리콥터 부모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를 이끌어가는 좋은 기업들도 시대의 변화 속에서 몇십 년을 살아남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역사의 통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그 당대의 최고의 기업이었지만 그 다음 때를 넘어가지 못한 기업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대까지, 우리 모든 믿음의 후손들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4절 말씀에 두 번째 계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는 단순히 이방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절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하게 이러한 제한 조치를 하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월성을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넘어서시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한 세계가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는 것이죠. 이방 신상을 금지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손상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두 번째 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에 세 번째 계명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거나 아니면 법정에서 진술을 하거나 친구와 대화하거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거나 남을 속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계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다른 여섯 날로부터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고 모든 시간이 자신의 것인 양 사람들이 살아서도 안 되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 안식일의 이 규정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억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예배를 포함한 모든 행동을 통해서 이 다섯 번, 이 네 번째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 계명은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12절 말씀에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가장 관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연로한 부모를 학대하거나 괴롭히는 일을 금지하고 이 부모님들이 잘 돌볼 뿐만 아니라 또 반대로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 역시 공경받을 수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다해야 한다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나는 부모이기 때문에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는 이 계명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죠. 만약에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이 카바드라는 단어가 무겁게 하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삶의 무거운 짐으로 자녀들에게 다가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 결과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짧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증오심과 분노와 악의와 속임수, 사리사욕 등의 나쁜 마음을 품고 일부러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태도입니다. 인간은 생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자신의 생명 역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7계명은 가늠하지 말라입니다. 성경은 성 자체를 아름답고 선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늠을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결혼의 신성함을 지키는 목적에 있습니다. 만약에 성적인 가늠은 사람을 향한 죄악이면서 동시에 이것을 이 가늠을 행한다라면 하나님 앞에 행하는 죄악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관계를 파멸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계명이 봐도 도둑질하지 말라이죠. 도둑질 금지의 규정은 지상세계에 있는 재물이 그것을 소유한 자의 인격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기초하였습니다. 이 계명에 만약에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 처벌로 대부분 벌금이나 손해배상의 규정이 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재물을 가능한 도둑질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강탈하고 빼앗고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것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보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법정에서 피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증인이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에 무고한 자가 희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보다 넓은 의미에서 진실을 알고도 침묵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것을 확대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0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이 탐하다는 단어는 히브리 함마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지적인 충동으로 가리킬 뿐만 아니라 탐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소유하게 만드는 행동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탐하다는 단어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외적 행동 규제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 세계에 있는 탐욕과 탐심 자체를 금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에는 세 가지의 보물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보물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죠. 이 사도신경은 기독교인들의 믿음에 대한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보물이 기독교인의 비전을 담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바라야 하는 비전을 요약하고 기독교 비전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세 번째 보물은 오늘 우리가 배웠던 십계명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행해야 하는 행동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윤리의 핵심이죠. 이 모든 것은 십계명을 한 가지의 단어로 추격한다라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죠. 교회 역사를 통해서 주어진 이러한 신앙적인 보물들, 신앙의 유산들을 깊이 연구하시고 또 삶 가운데 실천하시고 잘 적용하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